청취자님, 식당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리사가 가격을 정하긴 하지만 음식이 안 팔려서 식어버리면 그 손해는 온전히 요리사가 다 떠안잖아요.
네, 그렇죠. 재고 위험은 늘 파는 쪽 몫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손님들이 몇 년치 밥값을 막 미리 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다 먹겠다고 보장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렇게 되면 뭐 그야말로 요리사가 시장에 절대 권력을 쥐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일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졌거든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단숨에 8930선으로 무려 5.4%나 폭등시킨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26년 6월 25일자 마켓레이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현상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그 권력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동했는지, 청취자님의 투자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권력 이동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제조업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수치죠. 영업이익률 81%를 기록했거든요.
잠깐만요. 81%요? 100원짜리 팔아서 81원을 넘긴다는 건데 이거 단순한 AI 거품 아닌가요? 시장에서 그냥 물건값을 확 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그게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마이크론이 맺은 14건의 장기 공급 계약, 즉 SCA에 있어요.
장기 공급 계약이라면 물량을 미리 침해둔다는 건가요?
그렇죠. 고객사들이 최소 1000억 달러어치의 물량을 무조건 가져가겠다고 보장한 거예요. 게다가 놀랍게도 220억 달러는 선급금으로 이미 냈습니다.
와, 220억 달러를 현찰로 먼저 꽂았다고요? 과거에는 메모리가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이고 가격 폭락하는 그 위험을 공급자가 다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재고 리스크를 고객사가 통째로 떠안았다는 겁니다. 가격을 정하는 힘 자체가 완전히 넘어간 거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 칩들을 사들인 AI 스타트업들이 투자금 다 쓰고 파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보장된 계약이라는 것도 결국 모래서 아닌가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빅테크나 주요 AI 기업들이 칩을 제때 확보 못해서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걸 파산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아, 약간 묻지마 투자처럼 일단 막대한 돈부터 찔러넣고 본다는 거군요.
네,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이크론이 위험 없이 81% 이익을 확정짓고 있다면 한국 시장도 당연히 재평가받아야겠죠.
아,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폭등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주가가 막 장중 15%나 뛰고 삼성전자랑 시총 1위를 다투는 거군요. 하이닉스도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1분기에 이미 70%대 이익률을 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재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하이닉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7월 10일에 나스닥 ADR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DR 상장이라면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한국 증시의 그 복잡한 절차 없이?
네, 바로 직접 SK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인 거죠.
아, 그러면 가치평가 격차가 확 좁혀지겠네요. 지금 미국 상장사인 마이크론 선행 PER이 9배에서 10배 정도인데 하이닉스는 7배 안팎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쏠릴 겁니다. 게다가 29일에 발표될 400조에서 5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 프로젝트도 엄청난 기대감을 주고 있거든요.
와, 500조 원이요? 그 막대한 자금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나 전력 인프라에 투입되면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덩달아 들썩이겠네요. 그러면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버스에 올라타야 하는 걸까요?
그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보셔야 해요.
사실 저도 좀 으스스했던 게 코스피가 이렇게 폭등하는 동안 코스닥은 900선이 붕괴됐잖아요. 중소형주들이 무참히 급락하면서 자금이 오직 반도체 대형주로만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극단적 쏠림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JP 모건에서도 이 시장의 쏠림과 과열을 엄청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소매 콜옵션,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를 것에 베팅한 파생 상품 계약이 무려 1,400만 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지적했어요.
1,400만 건이요? 단순히 파생 상품 계약이 많다는 게 왜 폭락의 징후가 되는 건가요?
콜옵션 매수세가 막 몰리면 시장 조성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방어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야만 하거든요.
아, 기업의 진짜 가치 때문이 아니라 파생 상품 때문에 억지로 시장이 막 부풀려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2021년과 2025년 기술주 폭락 직전과 정확히 같은 수준입니다.
매수세가 뚝 끊기면 바닥이 푹 꺼져버릴 수 있죠.
게다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에만 의존 안 하려고 탈 엔비디아 자체 칩 개발에 막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만약 AI 자본 지출 자체가 꺾이고 기업들이 선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한다면 아까 우리가 감탄했던 그 거대한 선급금 구조가 거꾸로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악성 재고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님,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본질은 가격 인상이 아니라 협상력의 이동입니다.
네, AI 슈퍼사이클의 구조적인 변화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파생상품 과열이라는 시한폭탄도 째꺽거리고 있으니까요. 하루 급등에 취해서 조급하게 뛰어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는 인정하되 시장을 차갑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처음 이야기했던 요리사와 식당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만약 AI와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요리사에게 세상의 모든 자본이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면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린 나머지 산업과 우리 경제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청취자님, 오늘은 이 질문을 꼭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